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두근두근 온종일 올양세 혜택도 즐거움도 올양세 Everyday 가고 싶어 올양세 올양으로 고고 올양으로 고고고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올양세일에서 만나요.
가장 깊고 어려운 사드리그 토크 사드축황입니다. 사드축황 10월도 이제 중순을 넘어서 조금 있으면 말로 넘어갈 그런 시기고요. 많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예,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야, 왜 기온이 안 떨어지냐 이런 소리 몇 번 했는데 이제 많이 쌀쌀해졌고 그래서 드디어 장코치가 맨날 그 유니폼 아니면 훈련복 이런 거 입고 오시다가 털 달린 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이거 플리스인데. 네,
하다가 더우면 벗으실 것 같은데 좀 이따가.
네, 이게 떠들면 또 더워져서. 그렇죠. 네, 그래도 저는 또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아, 그렇네요. 네.
속에도 뭐 반팔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하의 쪽이 쿨러가 있습니다. 네, 하의 쪽에서 열을 발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코치 장영훈 코치가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장영훈입니다.
네, 현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영훈 코치 계시고요. 그 옆에는 저희 사회축항 원년 멤버. 김현민 기자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김현민입니다.
뭐 근황 이런 거 그동안 많이 해봤는데 시간만 잡아먹어요.
네, 뭐 네. 특별한 게 있으면은 저희가 얘기를
알아서. 네. 이렇게 멤버가 바뀌고 말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퇴근을 네. 그리고 저희 방송 시작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퇴근을 막 1시 하고 이런 사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다 12시에 끝나지 않았나요?
네, 뭐 12시는 안 된다 싶어서 제가 11시 45분쯤 되면 이제 눈치 보다가 좀 그만해라 약간 이런 시그널 좀 드리는데 두 분이 못 알아채세요.
아, 얘기를, 그래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으니까.
아, 준지 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채팅에 우아 부버지님 안녕하세요. 오늘 젊어 보이세요 하시는데 똑같은데?
네, 네. 거짓말 같습니다.
가차 없군요. 저희 사대 축항은 지금 보고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폴리티비에서 라이브로 접하고 계실 거고요. 다시 보기는 폴리티비 회원들께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오디오로 들으실 수 있는데요. 플랫폼 팟빵과 오디오 클립 두 가지 그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제공이 되고 다만 이제 바로 들으시려면 팟빵에서 네이버 웹툰 쿠키 태우듯이 이제 캐시를 태우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고 아니면 좀 딜레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대축구왕이 이 두 분이 오신 뒤에 각 리그별 얘기를 하는 체제를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원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에피소드 초입에는 그 약간 좀 주간 해외파 느낌으로 한국인 해외파 얘기나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슈 얘기가 조금씩 하는데 뭐 오늘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매치 대회였기 때문에 뭐 해외파 활약 같은 게 따로 없죠. 다 모여가지고 저희 상암이랑 수원에서 네. 한국 파까지 나왔고요.
그거는 조금 얘기할 만하죠.
뭐죠?
뭐냐면요. 키커즈에서도 이제 그런 기사가 올라왔고, 그러니까 분데스리거 선수들이 활약을 했다. 사실 그간 대한민국 경기를
네.
독일 쪽에서 보도를 잘 안 해요. 그것도 특히나 평가전을.
그렇죠, 그렇죠.
베트남과의 평가전을. 그런데 이 경기에서 일단 바이에른의 스타 김민재가 이제 선제골을 넣었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리고 또 이제. 전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함부르크에서 뛰었던 손흥민이 골을 넣고 도움도 기록을 했고
그 독일 매체들 입장에서는 우리 분데스리가가 네. 나은 스타죠. 네.
그 전 라이프치 선수 이건 조금 민망하지만 네. 예 그래도 어쨌건 전 라이프치와 함부르크에서 뛰었던 황희찬도 골을 넣었고 그리고 현 마인츠 선수 이재성이 도움을 기록했고 황희찬의 골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전 라이프치 스타한테 현 마인츠 선수가 도움을 줬다. 그리고 또 이제 현 슈투트가르트 선수가 골을 넣고 이게 따로 기사가 올라왔어요. 키커즈에. 이것도 놀라운데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김민재 때문인 것 같긴 해요. 슈퍼차인츠 같은 데서는 또 이제 바이에른 스타가 그 대한민국 대표팀의 6-0 대승을 이끌었다라는 기사 제목에 소제목이 있는데 소제목이 뭐냐면요. 바이에른에겐 다행인 소식이다. 김민재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서 내용에도 그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김민재가 골을 넣었다는 소식보다도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는 게 더 안도의 한숨을 그쵸. 내실 수 있을 것이다. 네.
독일 매체들은 튀니지전 하기 전까지도 야 우리 민재밖에 안 남았다 너 다치면 안 돼 이런 식의 전망 기사도 나왔었고
이게 또 A매치 기간에 마지라이 사태까지 터지면서 네, 더 지금은 예, 네. 김민재한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맞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김민재만 남은 게 현재 바이에른의 전문 센터백 자원이고요. 이 얘기는 이따가 좀 더 길게 할 겁니다.
예, 이정환님 저거 악담하신 것 같은데.
뭐라 하셨는데?
마인츠는 강등은 안 갈 겁니다. 16, 17위 찍을 거예요. 강등이잖아. 17위 찍으면 강등인.
17위는 강등이고 예. 16위는 플레이오프예요.
그렇죠.
20팀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18팀입니다.
분데스리가는 18위까지 있습니다. 나겔스만 뭔 내용인지는 저희 그럼 오늘은 사대축구항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읊어드리고 가죠. 저희 이제 이탈리아 얘기를 그 이탈리아에서 난 베팅 스캔들
예.
그 다음에 그 이번 A매치 두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원래는 베팅 스캔들의 비중을 좀 많이 두려고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베팅 스캔들에 대한 기사가 지금 하루가 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오늘 너무 시의성 있게 길게 다루면
예.
다음 주 내용이 뒤집힐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만 되면 괜찮은데 뒤집힐 수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나오는 것까지만 좀 짧게 뭐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탈리아, 잉글랜드 경기는 좀 할 얘기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쪽에 네. 방점을 맞추려고요.
특히 진짜
뭐요?
벨링엄.
벨링엄.
예, 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진짜.
벨링엄은 진짜 굉장해요.
놀라워요. 예, 갈수록 더 놀라워져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탈리아 얘기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독일 얘기. 나겔스만이 독일 대표팀 감독이 되어서 이제 경기를 했죠. 미국에 갔다 왔어요. 그 뭐 썩 좋았는지 어땠는지 이제 김민 기자 얘기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장 코치는 보통 스페인 얘기를 하시는데 스페인은 아니고 스페인 업권 팀 중에 하나인 우루과이. 우루과이가 좀 흥미로운 이유. 비엘사가 부임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브라질을 잡았다.
네. 네 이런 아침에 잡았죠.
네. 반면에 브라질은 위기다.
그렇죠.
당장 안첼로티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네. 뭐 팀 성적도 성적이고 뭐 이번 네이마르 또 다쳤고. 뭐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있는 우루과이 대 브라질전 및 우루과이가 어떤 팀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약간 이르지만 A매치 데이 이후에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경기 중에 하나 코리안 더비 김민재 선수는 해외에서 코리안 더비 유럽에서 코리안 더비가 처음입니다. 네 마인츠 대 바이에른의 경기 요거까지 프리뷰를 해보는 걸로 아주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찬호님께서 부버진님이 제일 바쁘신 것 같네요 하시는데 예, 부버진님이 제일 바쁩니다.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쁘죠. 네. 자 그렇다면 뭐 우리 한국 A매치에 대해서 뭐 즉흥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해도 되지만 다 딴 데서 다 하셨죠 김현민 기자는?
그렇죠. 네. 했죠 뭐. 뭐 했고 그냥 뭐.
장고친 앞으로 하실 얘기 많을 텐데 뭐 구조기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참겠습니다.
네. 하고 싶으신 얘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네, 왜냐면은 네. 다른 시각을 듣고 네. 싶은지라.
네 그렇죠. 네. 뭐, 없어요?
그냥 뭐 저는 그냥 뭐 뭐나 그러니까 원래 제가
뭐라고요? 대표팀 자, 앞으로 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네. 대표팀 경기를 원래 잘 안 봐가지고 근데 이번에 그래도 봤거든요.
네.
동생이 보길래 이렇게 같이 봤는데 네.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다.
네, 네.
상대가 제일 전 상대가 대. 베트남 대표팀인 게 좀 특별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6대0 스코어가 나온 거는 베트남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표팀이 그 대표 베트남과 잡은 이유는 싱가포르전의 대비도 있고 아시안컵 대비도 있고 플러스 상대가 내려앉을 때 어떻게 파해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클린스만 감독이 밝힌 네. 축구협회를 그렇죠. 통해서 밝힌 이유는 그겁니다.
그렇죠.
일부러 약팀을 상대해 봤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선발 포메이션도 그래서 4-1-3-2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더 공격적으로 나선 건데 베트남이 용감하게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도리어 더 이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 사실 마무리만 좋았으면은 뭐 8대 0, 9대 0 나올 수 있었던 경기였죠. 근데 마무리가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베트남 계속 막 압박에 둘러싸이고 그래도 계속 후방에서 풀어나오려고 하고 어떻게든 만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트루시에 감독의 예전 일본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조금 연상이 됐어요. 예, 네. 그때처럼 어떻게든 패스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베트남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그 나름 그래도 패스는 어느 정도는 주는데 받는 동작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다리니까 계속 뺏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압박에 휘둘려서.
네. 한국이 압박을 세게 해서 뭐 이득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상대가 약팀이고 지키는 팀일 때 그런 팀을 상대해보고 싶다 그런 의도가 있으면 저는 이제 다른 실력은 둘째치더라도 체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국이 매 시퀀스를 다 세련되게 풀어간 게 아니지만 네. 결국에는 뻥 지른 공이 생겼을 때 조기성이 공을 다 따내고 막 이러면 거기서 어떤 상대의 수비 전술에 대한 우리 한국의 대응을 실험해볼 수 있습니까? 공중볼 따내가지고 스컵볼 잡으면 한국 공인데 그래서 상대가 체격이 너무 작지 않은 팀이랑 해야 되는데 베트남은 아직 체격이 작은 그렇죠. 팀이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튀니지를 대파한 건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긴 하죠. 튀니지는 월드컵 멤버 거의 고대로 나왔는데 물론 그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네. 네, 거기 상대로 대승을 거뒀으니까
튀니지는 거의 뭐 자명하다시피 했죠. 네. 실점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 골 이후에는 상대 다 실수에 의해서 골이었거든요. 나머지 골들이
네 그래서 저는 튀니지를 약간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과 묶어서 연승 제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튀니지는 피파 랭킹도 한국이랑 비슷하고 네. 월드컵 조별리그 성적도 한국과 똑같이 1승 2무 1패고 굉장히 만만치 않은 팀이고 베트남이랑 그렇죠. 수준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튀니지가 많이 무너져주면서 비슷한 결과가 그렇죠. 났어요.
그렇죠. 원래 거가 튀니지는 자기네들도 골을 못 넣지만 상대도 골을 못 넣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월드컵에서도 1득점 1실점이거든요. 그런 팀인데 한국 상대로 자기들이 못 넣는 건 그대로였는데 상대 못 넣게 하는 거를 못했다. 거기에는 이제 이강인의 프리킥이 정말 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 진짜 튀니지전은 저는 김민재 선수 한국 선수가 대표팀에서 보여준 한 경기 최고의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뭐 경기 지배력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비면 수비 패스 찔러주는 거 와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그 경기.
예 맞습니다. 뭐 약간 좀 이미 주장완장을 손흥민 부재시에 차기도 했지만 주장완장과 별개로 약간 대표팀의 리더십을 김민재 쪽으로 좀 이동시키려는 분위기가 약간 있다고 그래요. 뭐 그럴 만한 퍼포먼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첫 번째 할 얘기는 이탈리아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늘 이탈리아를 맨 뒤로 빼서 나중에 했는데 오늘은 이탈리아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하고요. 이탈리아 얘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잉글랜드와의 경기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로 2024 예선 예, 유럽에선 주로 이걸 했고 일부 팀들만 평가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로 2024 예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별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나올 독일은 개최국이라서 네. 처음부터 자동 진출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그렇죠. 예선 얘기는 할 게 없고 이제 이탈리아는 좀 더 얘기할 거니까 그 밖에 이제 팀들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겠죠. 현재 독일 이후에 본선 진출을 확정한 나라가 8개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진출한 확정한 순서대로인데요. 이번 2연전을 통해서 8개 팀이 나왔어요. 벨기에가 확정을 했고요. 네. 네, 벨기에는 확정한 뒤에 치른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뭐 경기장 안에서는 아니지만 근처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네. 네. 그 개최 경기장 근처인 브뤼셀에서 총격 총기 난사에 가까운 사건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인 두 명이 이제 사망하시면서 경기가 중단돼서 연기된 그렇죠.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스웨덴 린델레프인가가 우리는 탈락 확정이고 벨기에 진출 확정인데 이거 남은 시간 굳이 해야 되냐? 우리는 뭐 굳이 그럴 의지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확정을 지었고요. 포르투갈, 스페인, 스코틀랜드, 튀르키예,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잉글랜드 순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중에서 좀 튀는 팀이란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잉글랜드는 뭐 사실 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 팀들인데
네.
굳이 말하자면 포르투갈이 로베르토 마르티네스가 와서 이 감독에 대한 어떤 대중의 불신이 좀 강하다 보니까 말아먹는 거 아니야? 게다가 호날두를 아직 줬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선 일단 다 뚫게 패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순항하면서 보석 갔고요. 스코틀랜드가 좀 눈에 띄죠. 스코틀랜드가 유로 예선에서만큼 맥토미니가
그렇죠.
굉장히 뛰어난 미들라이커로서
그리고 그 득점력을 지난 저 브렌트포드전에 보여줬죠. 교체 팀 돼가지고
아, 그 맥와이어 어시 맥토미니 골이었나?
두 골 넣었어요. 네. 그 2대1 역전승을 견인했어요.
그 맥와이어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야 맥와이어 어시스트 했다고 좋아하는 거 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러고 한번 다시 봤더니 유독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봐라 새끼들아 내가 보여줬다 나의 능력을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스페인하고 스코틀랜드가 확정을 지은 가운데 노르웨이가 3위로 밀려난 거죠.
네, 그렇죠.
저게 재밌는 게 스페인 확정이고 그 다음 스코틀랜드 확정이잖아요. 근데 스페인이 스코틀랜드 3대0으로 때려잡은 다음에 그러고 이제 노르웨이랑 했었거든요. 네, 노르웨이를 또 스페인이 1대 0으로 이겨가지고 이게 좀 상황이 노르웨이 입장에서 사실 좀 안타깝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위가 저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튀르키예와 오스트리아도 확정을 지었는데 이 둘은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강호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약간 의외라면 의외일 수도 있어요. 조기 확정이. 네. 이번 예선에서는 굉장히 순항을 했습니다.
일단 뭐 튀르카이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아 독일어로 발음했는데 튀르카이는 독일어인데
아 독일은 튀르카이라고 해요. 예, 옛날부터?
예, 카이라고 하거든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조금 크로아티아의 노세화를 조금 틈타한 게 크다라고 할 수 네.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원래라면은 이 조에서는 크로아티아가 1위를 해야 되고 2위 자리를 놓고 튀르키예와 이제 웨일스가 경합을 해야 되는 구도였는데 도리어 튀르키예가 먼저 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크로아티아의 본체는 사실은 페리시치가 아니었나.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밈으로 이거 모르세요 혹시? 몰라. 페리시치가 밈이 된 거? 아오 땡땡시치 안 보셨어? 본 적 없으세요? 몰라요? 누가 뭐 실수만 하면 아오 땡땡시치 하는 게 완전 유행이거든요. 이게 손흥민이랑 같이 뛸 때 무조건 아오 페리시치하고 페리시치 탓만 하는 그 네티즌들의 행태를 가지고 패러디하는 식으로 밈이 돼서 뭐 우리 팀이 뭐 뭘 잘못하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게임이든 어디서든. 그런 정도로 국내에서 완전 희화가 된 인물이지만 사실은 없을 때 팀이 이렇게 헷갈 하는 걸 보니까 크로아티아에서는 역시 페리시치가 본체가 아니었나 약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꽃이 지고 나서야 꽃이 줄 알았다.
페리시치가 큰 게 그러니까 그 스페인에서 쓰는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니까 깊이를 확보하는 옵션이라고 하거든요.
깊이.
예, 네, 그러니까 상대 미드필더 라인이면 미드필더 라인의 등 뒤로 움직이는 선수, 그 다음에 백라인이면 백라인의 등 뒤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뒷공간으로 움직이는 선수를 이제 그런데 장점이 있는 선수를 이제 보통 깊이를 가져가는 선수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 뎁스. 이제 프로푼디닷이라고 하죠. 프로푼디닷.
프로푼디닷? 네. 네. 영어의 뎁스랑 네. 비슷한 거예요?
뎁스. 네, 그렇죠. 네.
영어에서도 그래서 뎁스를 더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페리시치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아티아에서는 4-2-3-1에서 3의 왼쪽으로 보통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페리시치에서 거기서 강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와이드하게 벌려서 터치라인에서 공 잡았을 때 같은 경우도 원어원 옵션도 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이 없을 때는 이제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도 꽤 좋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극강의 양발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크로스를 하든 피니싱을 하든 피니싱 옵션도 있고 특히 그리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중앙 미드필더가 상대적으로 강점이잖아요. 뭐 지금도 뭐 라키티치 뭐 이제 은퇴라 뭐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바시치도 아직도 있고 그 외적으로도 뭐 크라마리치라던가 이 선수들 전부 다 완전 크라마리치도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완전 9번은 아니고 거의 1.5선 뭐 2선 정도로 봐야 되는데 중앙에서 이제 그렇게 강점 있는 선수들이 있다 보면은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 백라인 뒷공간이 자연스럽게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로로 봤을 때도 중앙 채널에서 공을 계속해서 플레이하다 보면은 백라인 높이로 봤을 때 끌려 나오고 가로로 봤을 때 이제 중앙으로 이제 밀집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쵸.
그게 이제 정확하게 딱 크로아티아에서는 페리시치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페리시치가 없으면서 이제 그런 옵션이 약간 좀 부재해진 것도 원인이 있지 않나.
아, 그럼요. 맞습니다. 페리시치가 또 그 역할을 날카롭게 하는 것도 날카롭게 하는 거지만 엄청나게 자주 성실하게
네, 맞습니다.
여러 번 수행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측면과 그런 깊이를 네.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 옵션이 없었다는 게 상당히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 이번에 굉장히 부진하면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벨기에에 이어서 조 2위로 예, 진출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진출 확정하지 못한 나라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알바니아예요. 이것도 재밌는데 2조의 알바니아가 4승 1무 1패로 조 1위고
사실 그 여기 있는 폴란드가 1위를 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었죠.
그렇죠.
왜냐면 폴란드가 적어도 예선에선 깡패거든요.
레반도프국인데.
예, 그 예선에서는 전승도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저 팀이 예선 깡패, 본선에서 항상 실망스러운 팀 이렇게 불렸는데 이번에는 예선에서조차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무려 조 3위로 밀려 있고 알바니아, 체코가 1, 2, 2위인데 알바니아는 이제 6경기 했으니까 2경기 남았거든요. 1무만 해도 자력으로 진출하고요. 뭐 다른 팀들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2패를 해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 경우에서 따져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바니아는 거의 진출이 99% 됐고 이 팀에는 이제 알바니아 팀의 최다 득점자가 광주 FC의 아산이죠. 그래서 K리거가 그냥 유로에 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예. 한 팀을 캐리해서 유로에 나가는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 예. 뭐 코앞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탈락 위기에 몰린 팀, 플레이오프에 나갈 뭐 그런 유명한 팀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 뭐 노르웨이가 있고요.
아 그렇죠. 혼란국인데. 예. 예. 예.
어 그리고 또 이제 네덜란드도 조금 위험한 상태이긴 하죠. 네덜란드. 좀 지켜봐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2위이긴 한데 승점이 동률이긴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네, 네덜란드 이제, 쪽이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네덜 그 조 1위 2위까지는 본선에 다 가죠. 예. 개최국 한 팀 10조에 1위 2위해서 총 20팀 이렇게 21팀 가고 나머지 세 팀을 플레이오프로 뽑습니다. 예. 플레이오프를 요 예선 성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지난 시즌 네이션스리그 성적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밀어내고 복잡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 말씀하신 그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있는 B조의 아일랜드는 다가오는 네덜란드전인가를 져주는 게 오히려 그 본선 직행에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그렇죠.
미세한 차이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져도 된다까진 몰라도 지는 게 더 낫다는 상황은 규정 그 대회 규정상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패작을 유도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 두 개 대회를 합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구멍이 하나 생겼는데 그 구멍에 아일랜드가 딱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얄궂은 상황이 됐습니다. 아일랜드 그렇다고 진짜 일부러 질 것인가 좀 애매하거든요.
네.
스포츠맨십이 어긋나고
그렇죠.
다른 종목은 그런 상황이 되면 일부러 지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축구는 그런 게 완전 불문율상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탱킹 네.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좀 애매하게 됐다.
네.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은 이따가로 넘기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크로아티아가 현재 조금 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뭐 크로아티아 길게 얘기했고 조금 네, 전에.
그리고 폴란드도 얘기를 했고요. 스웨덴도 얘기를 했고요. 예, 네, 뭐 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센 팀 중에서 이제 위기인 팀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도 뭐 근데 덴마크는 저는 간다라고 보고요. 1, 2위니까.
네. 네 뭐.
저는 그냥 약간 다른 경우인데 헝가리 저는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주목할 필요가
예,
있다.
헝가리가 지금 성적도
지금 좋네요.
예, 성적도 사승 네. 2무고 저게 그 제가 감독 이름 까먹었는데 이탈리아 감독이거든요. 이제 지금 그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유명한 네임드 감독은 아닌데 네. 팀 오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시간 부여 받아가지고
마르코 로시입니다. 예, 마르코 로시.
네. 예, 해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저는 그니까 사전 정보 없이 그냥 경기를 그냥 봤어요. 저는 이제 원래는 보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한 재작년부터 봤는데 그게 전 그 제가 수비 걸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경기 보면서 영상을 컷을 막 이렇게 해 놓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일할 때도 이제 막 선수들한테 레퍼런스를 보여주고 이럴 때 써는 게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윌리 오르반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 가지고
예.
수비 레퍼런스로 보고 있어서 라이프치힌 경기는 원래도 보고 있었었고 그때가 이제 테데스코 감독이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표팀 경기도 좀 봐야겠다 하고 헝가리를 봤는데 그 저 때가 아마 그때일 거예요. 잉글랜드 헝가리가 잡고 막 이탈리아에
아,
예, 잡고 했을 때
예,
그때인데
예, 잉글랜드 잡았어요.
예, 그때 이제 한창 경기 다 보고 했었는데 아 상당히 팀이 괜찮습니다. 특히 그리고 토너먼트 무대에 갔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수비에서 공격 전환 그리고 지공도 어느 정도 하고요. 3-4-3 시스템 기반으로 사는데 예. 뭐 멤버도 상당히 꽤 좋거든요.
그렇죠.
뭐 소보슬라이도 있고 네. 방금 말씀드렸던 뭐 오르반도 있고 네. 이 분데스리가에서 꽤 경험 그렇죠. 많은 선수들이 포진돼 있어서
썰러이가 여러 명 있죠.
아, 예,
예, 수비
네,
썰러이도
맞아요.
있고 네. 그 김민재 선수의 동료였던 네. 지금은 예 호펜하임에서 뛰고 있는 그리고
그렇죠.
또 이제
놀란드도
그,
있고
예 그 프라이브루크에서 예전 그 정우영 선수의 동료였던 예 그렇게도 있고
윙어 설러이 최전방 설러이 다 따로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전에 삼 설러이가 다 한국 선수 동료였는데
그렇죠
제가 아담 설러이는 제가 샬케 경기 보러 갔을 때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기 끝나고 나오는데 혼자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케빈 프린스 보아탱이 차 끌고 와가지고 아담 이렇게 부르더니 차 없냐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아니라고 하더니 나중에 뭐 가족이었나 누가 이렇게 데리러 와가지고 태우고 왔는데
없기네
예, 무슨 선수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주머니 손꼽고 막 터덜터덜 나와가지고 뭐 그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막 와가지고 태워주냐고 막 물어보고 막 하니까
어쨌건 헝가리가 지난 유로 본선 때도 죽음의 네. 조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란 얘기가 많은데 의외로 괴롭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를 굉장히 괴롭히면서 더 단단한 수비를 보여줬는데 사실 그때 헝가리가 본선에 갈 수 있었던 게 소보 플레이오프 미친 활약이었거든요. 네. 거의 버저비터 골에 가까운 그런 골도 넣고 그래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 소보슬라이가 부상 후 못 나왔어요. 본선은. 그래서 야, 이 팀은 정말 그래서 안 그래도 소보슬라이 빨이 큰데 큰일이다 했는데 기대 이상의 그런 모습, 특히 수비 조직력을 보여줬었죠.
그때. 그때가 그때죠. 날아오라라 주작이요.
그 예, 맞아요.
그렇죠.
주작. 예, 소보슬라이가 근데 되게 큰 게 뭐 선수 자체도 공 가지고 그냥 인플레이 상황에서 좋지만 이게 데드볼 상황에서 워낙 또 퀄리티가 있어서
그렇죠.
예, 본선 가서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소보슬라이는 제 생각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프리미어리그 가면은 조금 고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보슬라이가 확실히 킥 툴이 있는 선수고 하지만 이 선수가 온더볼이 그러니까 피지컬이 워낙 좋아서 드리블 기록들이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해요.
네네.
근데 그게 약간 조금 몸으로 밀고 가는 유형의 그런 거였지 막 그
기술적으로
예, 막 기술적인 그런 건 아니라서. 예, 그래서 좀 프리미어리그에선 고전할 수도 있다라고 봤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를 소화하기에는 수비력이 좀 굉장히 열심히는 뛰지만은 수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네. 라이프치히는 사실 소보슬라이한테 상당히 공격의 자유도를 높게 줬었거든요.
네.
헝가리 대표팀도 그랬고요.
네네.
근데 지금 리버풀 가서 미드필더로 뛰는 거죠. 중앙 미드필더로 네. 뛰는 그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그런 섬세함이 떨어지는 단점은 가려지고 킥 능력은 빛을 발하고 거기다 역동성까지 더해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더 빠르게 녹아들고.
이제 리버풀 팬들이 사랑하게 되는 부분이 그런 면모가 좀 제라드를 연상시킨다.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애정도 금방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선수가 공미로 뛰기에는 약간 조금 섬세함이 떨어지고 중미로 뛰기에는 수비력이 떨어지니까 조금은 과도기가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라이프치히가 워낙 그 4-2-2 포메이션을 쓰기도 하고 소보슬라이한테 많은 거를 맞춰줬기 때문에 그랬다고 치더라도 그랬는데 예, 너무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해가지고 좀 네. 놀래고 있어요.
저는 네. 다른 채널 나가서는 소보슬라이 아예 특집으로 얘기한 게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더 지금 축구에 맞게 변화된 데이비 베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전 그 정도 느낌이라고 네. 봅니다.
실제로 베컴과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됐었죠.
네.
예, 베컴이 미드필더로 물론 뛰긴 했었지만 안 뛴 건 아니었지만은 그 아예 미드필더로 계속 시작을 했다면은
풀타임 중으로 뛰었으면 네. 그런 스타일로 성장했을 것이다.
그렇죠. 네. 정말 활동량 많고 약간 좀 섬세함은 조금 떨어지지만은 수비력도 살짝 떨어지지만 누구보다 많이 뛰고 활동량도 정말 베컴이 그걸로 유명했거든요. 외모와 다르게 가장 많이 뛰는 선수였어요. 진짜 구토할 네. 정도로 뛰는 선수였으니까 예 좀 그런 걸 많이 연상시키죠.
그 베컴 골몰 보면 물론 제일 멋있는 건 프리킥이나 중거리 뭐 네. 50m 골 이런 거지만 제일 자주 나오는 골은 오른쪽 측면에서 전방으로 와다다다다 뛰어가지고 속공에서 그 기동력으로 가다면서 넣는 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있는 예, 저는 뭐 킥 능력은 당연히 베컴이 더 위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은 다양한 구질을 활용하는 거는 소보슬라이가 네. 저는 진짜 소보슬라이만큼 그렇게 다양한 킥을 구사하는 네. 선수를 본 적이 없어요.
발에 다양한 부위를 써가면서
저도 네. 그거 기자님도 아시죠? 그 데뷔 전 라이프치히가 가지고 프리킥 골랐던 네. 거. 아 그게 그런 구질을 구사하는 선수가 없어요 경기.
그냥 가마차기 드로 뭐 아웃프런트 네. 그냥 모든 킥의 구질 다 활용을 해요. 정말
좋습니다. 뭐 헝가리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헝가리 여기 아홉 개 국기에 있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밤새고 싶어요?
아니 제가 눈치를 좀 더 보고
소보슬라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소보슬라이는 얘기할 만한 선수입니다. 근데 그리고 헝가리는 마무리하자면 우리 전에 했던 얘기를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마무리하자면 네이션스 리그의 가장 수혜자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네이션스 리그는 이제 승강자가 있죠.
네.
3부에 해당하는 C에서 시작했는데 첫 시즌에 승격했어요. 네이션스 리그 두 번째 시즌에 B로 올라왔고요. 세 번째 시즌에 A로 올라왔습니다. 네이션스 리그를 통해서 성장해 온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을 모두 말씀하신 로시 감독이 이끌었거든요. 네. 로시 감독과 함께 차근차근 만나는 팀들의 레벨을 올리면 성장해 오기엔 네이션스 리그라는 새로 생긴 환경이 딱 맞았던 거예요. 이 팀에. 그래서 그것을 이번 유로 본선에 거진 확정된 지금 본선에서 지난번 유로보다 더욱더 좋은 경기력으로 터트릴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지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미님이 오늘 1시까지 하나요? 물어보는데
아니요.
말이 씨가 됩니다.
아니요. A매치 기간은 그렇게 길게 안 가요.
절대
갈게 없어요. A매치 기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약 물고 말한다.
예, 클럽보다 할 얘기가 없어요. A매치는 항상.
당신들이 그럴까? 아, 소보슬라이 뭐 A매치에서 활약해서 지금 얘기했냐고.
벨링엄만 좀 길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벨링엄 예고? 네. 베이브루스 홈런 예고처럼 벨링엄 길 거라고 이미 예고를 하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탈리아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대표팀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유로 예선에서 어떤 행보를 걸었는지 먼저 얘기를 해보면서 갈게요. 이탈리아는 몰타와의 홈경기, 그 잉글랜드 원정 이렇게 두 경기를 했습니다. 네.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면 몰타전은 4-0으로 이겼어요. 그 잉글랜드 원정에서 1-3으로 졌습니다.
역전패 당했죠.
네, 그래서 지금 본선 진출이 좀 간당간당한데 네. 확률이 뭐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한 뭐 키케어 50? 왜냐면 일단 조 2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다가 플레이오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근데 굉장히 네. 높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은근 있는 편이죠. 왜냐면은 네.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자, 일단 현재 조 순위가 말씀드린 본선 진출 확정한 잉글랜드가 5승 1무로 네. 조 선두. 그 다음에 2위가 우크라이나인데 여기 한 경기 더 하긴 했어요. 네. 4승 1무 2패로 13점. 이탈리아가 3승 1무 2패로 승점 10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탈리아가 순연 경기를 잡는다는 한 경기 덜 한 걸 잡는다고 네. 가정한 다음에 우크라이나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탈리아 전력이 있으니까 50은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거든요.
최종전이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맞대결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북마케도니아에 만났는데 이게 운명의 장난이죠.
울렁증.
예, 그 네. 지난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 이탈리아가 설마 북마케도니아한테 사실 걸렸을 때만 하더라도
개꿀.
야, 예, 개꿀했는데 네. 탈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 그것도 유럽 챔피언이 네. 그랬었는데 또 북마케도니아를 만나는 거고 그러고 우크라이나와 최종전은 물론 이게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독일에서 열릴 예정이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원정으로 잡혀 있긴 하단 말이죠.
네.
아마 그 원정으로 잡히면은 그건 있을 거예요. 팬 그 비중은 숫자 차이를 줍니다. 예, 관중 차이는 홈팬 홈 배정이 더 티켓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이탈리아가 뭐 지금 뭐 한 경기에 덜 치러서 좀 유리하다라고 하지만은 결코 웃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혹자들은 플레이오프 가도 이탈리아 전력이면 이렇게 낙관하실 수도 있지만 이탈리아는 지난 두 번의 월드컵 동안 그 플레이오프에 악몽이 네.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울렁증이 심하게 올 수 있다. 네. 참고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사실 예선 초반에 안 좋았거든요. 올라온 데는 가장 최근 경기 몰타전이었는데 물론 상대가 전패에 약한 팀이긴 합니다만 네. 무드릭이 모처럼 기대에 맞는 그런 시원한 골을 보여주면서
네, 중거리 슈팅
예, 모처럼 하나 했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로 돌아오면 이탈리아는 이번 소집 때부터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좀 이따 얘기할 이슈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캠프가 굉장히 뒤숭숭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배팅 스캔들 때문에
그렇죠.
대표팀에 소집돼 있던 산드로 토날리와 니콜로 차니올로가 중간에 나갔습니다. 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대표팀 동중화차를 한다. 이 분위기가 개판 나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 페데리코 키에사, 마티아 짜까니, 이반 프로베델은 부상으로 도중에 빠졌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다섯 명 중에서 짜니올로, 키에사, 짜까니 셋이 다 측면 자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최전방이 부상 및 부진 등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썼던 임모빌레, 뭐 레텍 이런 애들이 없는 와중인데
네.
이 측면까지 개판이 났다? 공격진 초토화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토날리의 공백도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고.
예, 그것 때문에 프라테시가 선발로 계속 나오긴 했으니까요. 물론 뭐 프라테시가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어쨌건 간에 그랬고 프로베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전력의
중요한 선수들.
예, 중요한 선수들 이제 프로베델은 네. 저는 뭐 저희가 항상 세리에 지난 시즌 최고의 골키퍼는 프로베델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했지만은 비카리오가 아닌 프로베델 이거는 진짜 저는 어디서도 프로베데를 안 뽑은 데를 못 본 것 같아요. 베스트 11에.
네.
그 정도로 그런 선수더라도 돈나룸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프로베데는 나올 일이 없어서.
그래서 프로베데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 예, 근데 이제
나머지는 그렇죠. 네,
토날리의 공백은 이제 보나벤투라를 추가 소집해서 메웠는데 보나벤투라가 몰타전에서는 골 넣고 뭐 하긴 했고요. 그다음에 측면 자원에 연달아 빠진 걸 메우기 위해서 엘샤라이 등을 추가 소집을 했는데 언제적 엘샤라이입니까?
아 그래도 엘샤라이가 그나마 나왔어요.
요즘 잘해요. 근데 네. 이거 근데 잘한다는 게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툴이었던 선수인데 스피드는 확실히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잉글랜드전처럼 빡빡한 게 잘할 선수는 아니었다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숭숭했어요. 그래서 몰타를 4대0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탈리아는 원래 스캔들 같은 게 나면 성적이 오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아, 예. 예.
80년대
파울로 로시.
80년대 예. 토토네로 스캔들, 예. 파울로 로시의 개인적인 예. 그 징계, 예. 그 다음에 2006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던 칼초폴리.
예, 그렇죠.
이런 예. 외부적인 위기가 있으면
예, 월드컵 우승을 했죠.
오히려 단결에서 월드컵 우승을 한 게 패턴이기 때문에 몰타전 재생을 보면서 이거 혹시?
심지어 로시는 1년을 못 뛰고도
그렇죠.
예, 월드컵에 나와서 월드컵에서 감각을 끌어올린 사나이죠. 조별리그까지 들지 못하다가 토너먼트 와가지고 미친 듯이 골 넣어가지고 득점왕도 그쵸. 하고 우승도 견인하고 예.
그래서 이거 혹시 몰타전 재생을 한 거 보니까는 그 본능 나오나? 오히려 이런 말은 유치 웃긴 말이지만 호재일 수도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잉글랜드전은 애초에 이 정도로 약해진 멤버로 치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제 잉글랜드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는 상당히 일단 멤버부터 좀 버거웠는데 일단 이탈리아 측의 멤버를 보면 결국 엘샤라위, 스카마카, 베라르디.
네.
사실 뭐 네임밸류나 최근의 활약상으로 볼 때 잽이 안 되는 공격진입니다. 엘샤라이가 할 건 해준다고 하지만 로마에서 주전도 아니고 스카마카는 프리미어리그 팬들이면 저 자식이 이탈리아 대표팀 선발 스트라이커라고? 이럴 정도의 선수예요. 예. 런던을 경험해봤다고 하지만 런던에서 안 좋은 기억만 있네란 말이에요. 예. 선발로 나왔고요. 베라르디는 그나마 이제 최근 활약상이나 경력이나 다 좋은 선수지만 대표팀에서 중요한 대목마다 못했던 기억이 있는 선수고 이 쓰리톱에 대한 일단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미들은 뭐 그래도 토날리가 없긴 하지만 베스트에 예. 가깝다고 볼 수 있긴 한데
그렇죠.
문제는 근본적으로 스팔레티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레지스타 자리가 애초에 이탈리아가 없어서 예, 물론 크리스탄테가 개인적으로 잘한 점도 있지만
지 선수는 잘했다고 봐요.
뭐 내추럴 본 레지스타가 아니다. 그런 점 때문에 빌드업이 좀 답답한 점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수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레프트백에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뛰면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친숙해진 우도기가 선발 첫 선발 경기를 치렀어요.
예.
역시 좀 런던이 친숙한 선수죠.
근데 우도기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눈에 띄었죠?
그럼요.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예. 이 선수는 물론 잘하기도 하지만 눈에 띄는 종류로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눈길을 사로잡는 선수인데 이날 잘했고 그 다음에 아체르비 센터백 파트너로 스칼비니 역시 예. 신예급인 선수가 나왔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벨링엄이 이제 공미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라이스랑 필립스가 수미에 가까운 4-2, 3-1에 예. 가까운 그림이었다고 보는데
예.
이게 이제 역삼각형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같은 멤버로 라이스 뒤에 받고 필립스 벨링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거를 좀 쓰려고 쓰고 싶었는지 벨링엄을 좀 더 앞에 놓고
네?
나머지 둘이 뒤를 지키는 4-2-3-1에 가까운 그런 구조로 나왔던 네.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물론 사우스게이트의 잉글랜드는 어떤 포메이션을 하든 경기를 아주 매끄럽게 풀는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하니까 역습 상황에서 벨링엄이 번뜩이면서 탁 치고 나갈 땐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을 잘 돌렸느냐 벨링엄 쪽으로 공이 잘 안 간다거나 필립스 라이스 쪽에서 공이 아예 안 나가가지고 뒤쪽에서 오래 머무른다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필립스가 부진했죠. 예, 필립스가 부진하긴 했지만은 근데 뭐 벨링엄이 수비도 하고 역습도 하고 본인이 부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라고요.
기다려봐. 벨링엄 얘기 조금만 있어봐.
예.
자, 그래서 공이 잘 안 오면 벨링엄이 아예 필립스보다 더 내려가기도 하고 케인도 뭐 제벌 이렇게 못 주고
예, 내려와서 플레이드를 예, 했죠.
풀백 앞에 가서 야, 줘. 내가 롱패스 할게. 너보다 내가 잘해. 그래서 케인이 풀백한테 공 받아가지고 롱패스하고 이런 거 뭐 익히 보는
예.
상황들 많이 나왔고 케인이 요즘 약간 어슬렁거리는 경기들도 있는데 이날은 압박을 세게 했다는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탈리아가 오늘 좀 더 메인이니까 이탈리아 얘기를 좀 해보면 구조 면에서는 왼쪽이 빌드업하기 좋았어요.
예.
왜냐하면 두 센터백 중에서 아체르 좀 더 공을 갖고 직접 전진한 다음에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좀 있고요. 왼발잡이 아체르비가. 우도기는 토트넘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빌드업 능력도 약간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돌진하면서 공을 운반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돌진을 잘하죠.
네.
몸이 단단하고.
네.
그리고 역삼각형 미드필더 중에서 왼쪽 메짤라가 바렐라예요. 오른쪽 프라테시보다 빌드업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조에서 공을 전진시키고 그다음에 그게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을 때 득점기의 창출은 오른쪽 윙어인 베라르디 중심으로 하는 대충 예. 이런 식으로 경기가 돌아갔어요.
예, 근데 뭐 일단 이탈리아가 도리어 그래도 공격진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실제 경기에서의 경기력은
예, 뭔가 네. 엘샤라이도 나름 연결고리는 해줬고요.
그쵸.
베라르디가 이 경기는 상당히 잘한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잘했습니다.
네. 예, 스카마카도 어쨌건 간에 데뷔전 데뷔골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잉글랜드 상대로 데뷔골 넣은 그 이탈리아 세 번째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투소가 있고 또 누가 있더라? 아무튼 세 번째 선수라고 하는데 어쨌건 나름 스카마카도 자기의 롤플레이어적인 역할은 했는데 그리고 미드필더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얘가 네. 프라테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선전을 해줬고 바렐라야 뭐 항상 바렐라고 그리고 크리스탄테도 굉장히 저는 크리스탄테가 이 경기에서 가장 잘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잠깐만 뭐 빌드업
아니야 우도기가 가장 잘했죠.
우도기
예 네, 우도기가 가장 잘했죠. 네. 예 우도기가 가장 잘하고 그 다음이 이제 크리스탄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잠깐만 는데면 예. 이제 못한 선수 나올
아니요,
건데
그러면서 우도기를 그리고 조금 네. 더 그걸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건 디로렌초가 센터백도 볼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백스리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네. 우도기가 더 자유롭게 올라가니까 도리어 이 선수가 토트넘에서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토트넘에서는 어쨌건 포로랑 좌우에 서니까 둘 다 조금 공격 성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제를 해야 되는데
번갈아 올라가기도 하고
예 근데 이 이탈리아에서는 아예 그냥 윙처럼 플레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엘샤라이가 도리어 하프 스페이스에 있고 네네. 우도기가 아예 윙처럼 플레이를 해서 도리어 본인의 능력을 더 잘 보여줬는데
아니야.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예, 네. 뭔가 하고 싶은 게 제가 뭐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아서
네, 압니다. 네. 네. 왜냐면 제가 경기의 주요 장면들을 좀 읊을 거라서 읊으면은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자, 경기 양상은 요즘 잉글랜드 경기가 다 그렇듯이 별로 그렇게 화끈하진 않았어요. 잉글랜드는 좀 뭉클이고 경기하니까 화끈하지 않죠. 결과적으로 슛 횟수를 보면 이탈리아가 15대 9로 더 많았거든요. 몇 대 3으로 졌는가. 일단 이탈리아가 그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선제골 때 김민 기자 얘기처럼 3명의 공격진 공격수가 네, 다 관여를 했어요.
네. 네.
이게 초반에는 잉글랜드가 압박을 좀 하고 주도권을 잡고 공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가 빌드업을 아예 못하고 있다가 처음 공을 전방으로 운반한 거에 처음 성공했는데 그게 골이 났어요. 이때도 이제 김계재 강조해 주신 우도기의 전진성. 우도기가 전방으로 돌진하면서 공을 직접 운반을 하고요. 엘샤라이의 연계.
네.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베라르디가 이날 잘한 게 약간 네. 좀 안으로 파고드는 컷백하는 윙어라기보다는 측면에 있는 플레이메이커처럼 약간 뛰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베라르디가 저희가 항상 유로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선수는 너무 이제 적고 슈팅 패턴밖에 없기
그쵸.
때문에 이게 막히면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진짜 두 가지의 선택 옵션을 굉장히 잘 가져가면서
그렇죠.
트리피어를 상당히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접고 슈팅을 가져가는 척하면서 도리어 반대로 가져가면서 패스를 주는
그쵸.
그리고 그 타이밍에 항상 디로렌조가 정말 대부분은 수비를 했지만은 오버래핑 타이밍은 정말 예술이었거든요.
디로렌조는 그게 아주 정평이 난 선수고
그렇죠.
잘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팔레티 축구를 어떤 의미에서 가장 잘 이해하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네. 것들이 잘 됐죠.
그러니까 베르르디가 좋은 타이밍에 베르르디한테 공을 왔을 때 베르르디가 트리피어 혹은 두 명을 묶어놓고 있으면 네. 디로렌조가 들어갑니다. 그럼 잉글랜드는 알고도 디로렌조에게 들어가는 패스를 못 막는 거죠. 그 디로렌조의 컵백을 프라테시의 원툴 브라디시 오프 더 볼 슛 오프 더 볼하고 워시 이거 원툴인데 그 원툴을 살려서 지가 슛을 하려고 했지만 빗맞았어요.
네.
그거를 이제 스카마카가 문제에서 받아 먹으면서 골이 났습니다.
빗맞지 않고 아예 안 맞았죠.
아 스쳐 예. 지나갔어요.
예, 아예 안 맞았죠. 헛발질이었죠. 예, 헛발질이면서 그래서 디로렌초 도움이 됐었죠.
네.
예.
그래서 네.
네 아니 그냥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딱 말씀하신 이 첫 번째 골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사카랑 이제 벤화이트랑 아스날에서 해먹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렇죠.
딱 똑같죠. 이게 프로필 오른발인데 센터백 생양 있는 풀백인데 파이널 서드 가서 왼발잡이 오른쪽 윙어가 원어논에서 안쪽으로 양자택을 걸면은 그때 오버로 엔드라인까지 가서 컷백.
네.
이제 상당히 조금 약간 뭐라 그러지 뭐 이거를 뭐 패키지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 조합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정형화가 된 것도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 선제골 뒤에는 주도권을 좀 가져와서 공격을 좀 풀어 나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베라르디가 중심적인 플레이를 많이 했고 베라르디가 돌파 자체를 시도를 많이 안 했어요. 상대를 이제 적당히 키패한 척하면서 묶어놓고 김민재 얘기한 것처럼 디로벤치한테 주든지 때로는 그냥 상대 수비 사이에 길 보이면 안으로 그냥 패스 찔러 넣어서 스카마카한테 바로 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서 약간 이번 A 매치에서 한국의 이강인이 했던 것처럼.
네.
오른쪽 측면에 있는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처럼 뛰었지 약간 윙어가 아닌 것처럼 이날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예.
저게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은 요새 막 하프 스페이스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건 얘기도 제가 저번에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윙이 공 잡았을 때 예, 풀백이 언더랩 한다 그러잖아요. 언더랩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아 이거 하프 스페이스 썼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약간 부정확한 게 뭐냐면은 그 움직임은 갔을 때 그 풀백이 공을 잡는 공간이 하프 스페이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박스 바깥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프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사실 가지고 있는 의미나 의의는 그게 아니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베라르디가 보여줬던 형태의 플레이 혹은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보여줬던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공을 가진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에 진입했을 때 혹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가졌을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 수비의 등 뒤로 패스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포면은 공간이 3개가 있는 거죠. 4명이니까 사이가 있고 백5면 공간이 4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프 스페이스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의 자체는 공을 가졌을 때 대각선으로 서면은 반대쪽 측면 포함해서 꼭대까지 다 볼 수 있고 계속해서 이제 앞을 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이게 사실은 또 약간 재밌는 건 이거에 대해서 좀 대중적으로 제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준 데가 이제 웹사이트 중에 이제 슈필퍼라거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같은 경우 이제 레네마리 코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이걸 설명을 되게 잘해줬는데.
그 근데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라는 단어 자체가 거기서 네. 나왔던 거였으니까.
뭐 하프라운 예. 해가지고 한 거지. 근데 그렇죠. 이게 약간은 솔직히 이게 조금 잘못 이해된 경향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프 스페이스 활용에 대한 거에 대한 뭐라 그러지 이해가 잘못된 게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베라르디가 제일 잘 보여줬죠. 그걸.
네, 잘 보여줬습니다. 그 뒤로 이제 잉글랜드가 반격을 시작합니다.
벨링엄의 쇼였죠. 네,
벨링엄 쇼가 시작이 되는데요. 케인이 등딱을 잘하면서 공을 지켰다가 옆으로 툭 준 거를 벨링엄이 낚아채가지고 치고 들어가면서 네.
사실 그게 그거가 디로렌초가 태클로 막아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벨링엄이 한 번 더 부스터가 돼요. 그러면서 벨링엄이 먼저 볼을 터치하고 나서 디로렌초한테 걸려서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이 불렸죠.
그 순간 벨링엄의 그 가속과
그러니까요.
그 순간적으로 가속하면서 공을 정확히 발에 대는 그 능력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먼 거리를 달려왔었거든요. 벨링엄이 네. 먼 거리를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조금 터치가 튀었나 싶었는데 거기서 부스터가 붙더라고요. 아니 이게 원래 달려오면서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근지구력이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들짝 놀랐었습니다.
네. 예. 이 페널티킥을 케인이 넣으면서 1대1이 됐고요. 그 뒤로는 뭐 한쪽이 더 우세하다고 말하기 힘든 분위기였고 전반 종료 직전에 우도기가 우도기 원래 우디네스에서는 상대 페널티 박스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서 좀 많이 때린 선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가서 왼발로 접고 오른발 슛을 때렸는데 픽포드한테 막혔습니다.
그렇죠.
후반전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다가 벨링업이 또 보여줍니다.
와, 네. 그게 진짜 예술이었어요.
후반 12분 속공 상황인데
그냥 본인이 네. 다 했어요.
그렇죠.
본인이 가로챘고 본인이 역습을 볼 끌고 가다가 그래서 마치 뭐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를 가듯이 중앙을 쫙 치고 가다가 환상적인 로빙 패스를 찔러줬고 이걸 이제 레시퍼드가 마무리를 한 거죠.
네. 그때 와. 이제 벨링엄의 다 한 번의 터치에 바로 벗겨진 이탈리아 선수는 이제 센터백 스칼비니였습니다.
네.
얘가 벗겨졌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레시퍼드가 이제 역시나 속공 상황에서의 득점 효율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이 선수는
네. 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그 외에 지공에서 골을 넣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역시 쓰는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18분 양팀 다 교체를 했는데 이탈리아가 여기서 승부를 뭐 바꾸기 위한 그런 교체 승부수를 띄운다기보다는 안 되니까 또 체력 안배를 해야 되니까 바꾸는 수준에 가까웠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에까지 고급 자원을 남겨놓을 힘이 없는 스쿼드였어요.
네.
이게 좀 아쉬웠고 그래서 교체 이후에 근데 이제 스팔레티가 그게 있거든요. 교체 카드를 잘 원래 잘 못 쓰고 약간 그 부분에서 쫄보인 점이 있는데 여기서 패배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웸블리 원정이지만 뭐 좀 세게 공격수를 늘린다거나 포맷을 바꾼다거나 이런 하지 않고 포맷을 유지하고 갈아끼기만 하는 그게 스팔레티에 좀 안 좋은 점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 양상에서 더욱더 뭐 좀 양팀도 답답하지만 잉글랜드가 좀 더 이득을 보는 애초에 뭐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데 그런 흐름이 지속되다가 후반 31분에 일단 두 센터백의 호러쇼가 네. 동시에 나왔는데 그렇죠. 이때는 아체르비가 바스토니로 바뀌었을 때였어요. 근데 잉글랜드의 롱패스가 넘어올 때 바스톤이랑 케인이 헤딩 경합을 하는데 케인이 딱 파울 안 될 정도로만 손으로 슬쩍 밀었거든요. 근데 바스토리가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중심을 잃으면서 헤딩을 애매하게 케인한테 떨어진 백 헤딩을 해버립니다. 케인이 그걸 주스로 갈 때 스칼비니가 낚아채겠다고 달려왔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스칼비니가 낚아채지 못하고 케인이 그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꽂아 넣었거든요. 케인한테 하프라인부터 드리블로 털리는 두 센터백. 아니 그렇죠. 케인이 훌륭한 선수지만 이걸 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네. 두 센터백이 삽질을 했기 때문에 케인이 그 긴 거리를 그렇죠. 드리블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바스토니와 스칼비니의 연속 홀업쇼가 나오면서 거의 스톰트루퍼였습니다. 제다이 앞에 스톰트루퍼 같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케인이 세골까지 넣으면서 승부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벨링엄 얘기를 하고 이탈리아 수비 홀업쇼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드는데
이탈리아 수비 호로쇼부터 얘기하고
그럴까요? 네. 네, 이탈리아는 일단 수비 뭐 제가 말씀드린 장면들에서 이미 나오다시피 네. 이탈리아 센터백 하면 당연히 수비를 잘 해야 되고 네. 특히 이탈리아 센터백들은 전통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위기조차 초래하지 않는 류의 수비보다는 네. 애매한 남들이 보기엔 위험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제가 걷어내는 그런 류의 수비의 강점을 보이는 전통이 있는데 그게 극단적으로 최근에 잘 드러났던 거는 유로 2020 결승이었고요. 네. 키엘리니랑 보누치가 어저 뚫리는 거 아니야? 싶은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데 다 막았거든요.
그렇죠. 특히 키엘리니.
네, 그게 잉글랜드 상대였죠. 근데 네. 그런 게 이탈리아 센터백의 덕목인데 스칼빈이랑 바스토니는 그러지 못했다. 네.
징글징글 맞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탈리아 수비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뭐 상대 공격수가 땅을 치게 만드는 네. 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요즘 센터백들은 선배들과는 다르게 볼 다루는 기술 자체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런 맛은 없고 거기다가 저는 약간 그 스팔레티가 감독을 부임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도 얘기를 했었죠. 조금 그런 리스크는 있다고. 현재 그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뛸만한 센터백들이 대부분이 쓰리백의
소속팀에서
최적화된 선수들이다. 근데 이제 스칼비니와 바스토니가 그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죠. 거기다가 스칼비니와 바스토니 둘 다 어린 센터백들이다 보니까 경험 부족까지 드러나면서 더 이게 민낯을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스칼비니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예, 스칼비니 때문에 졌다라고 해도 뭐 그냥 벨링엄과 스칼비니 둘의 이제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스칼비니는 뭐 저는 사실 소속팀에서도 그렇고 얘는 대표팀에서 주전하기에는 좀 더 커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 네. 너무 어리죠. 예.
저기 스칼비니가 딱 그 득점할 때 케인한테 그 내줬던 장면이 딱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장면이긴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센터백 뒤에 뒷공간이 굉장히 넓게 있으니까 뭘 하든 리스크가 있는 장면이긴 한데 저게 이제 전형적으로 센터백의 그 우리가 얘기한 디시전 메이킹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대 1 상황이고 여기서 경합이 한번 됐을 때 내 뒤에 뒷공간이 있으면은 내가 그냥 물러나면 1대 1 상황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내가 1대 1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보통 이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페널티 박스까지 물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1대 1 상황을 유지하면서 그럼 최소한 1대 1이잖아요. 골키퍼는 보호받고 있는 상태니까. 네네. 그 상태로 물러나고 있으면은 물러나는 동안 우리 팀 동료가 와서 백라인을 그렇죠. 구성하게끔 하는 게 이제 보통의 가이드라인인데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제 완전히 조금 잊어버린고 그냥 본능에 의지해서 약간 달려든 거죠.
그런 걸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메테 자커였죠. 메테 자커는 계속 슈팅 각도만 좁히면서 맞아요. 계속 유지하면서 내려가는 근데 그것 때문에 잉글랜드 언론들한테 말도 안 되는 억까를 당하기도 했었죠. 태클을 하지 않는다.
저 새끼는 뺏을 네. 뺏는 적이 없어.
달려들어서 뺏어야 되는데 안 뺏는다.
딱 그냥 각도만 좁히면서 그렇게 네. 가는 게 사실 센터백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백은 왜냐면 최종 수비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태클하고 이런 게 물론 멋있죠. 멋있긴 한데 그거는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뚫려버리면 그대로 실수기 때문에. 근데 잉글랜드는 그런 거를 굉장히 중시, 숙칭말해서 걸레 수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르테 자커가 한동안 잉글랜드 언론들한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들었었죠. 예.
멀떼 사커. 예. 그런 점에서 이탈리아 센터백들이 좀 미숙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스펠레티가 이탈리아 대표팀 간다고 했을 때, 김민재 없는 스팔레티 어떻게 되나 보자. 농담식으로 많이 내겠는데 그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김민재 오빠지만 확실히 저런 류의 전술을 리스크 없이 구동하려면 후방에서 기동력과 디시전 메이킹의 정확성이 겸비된 센터백이 있으면 좋고 그건 이제 사실 김민재이기 때문에 그런 류의 선수가 이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풋백에 조금 적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쓰리백의 경우에는 한 명이 더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풋백의 경우에는 사실상 1대1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의 조금은 가져가는 플레이들이 좋을 필요성이 있죠. 특히 이제 스칼빈이나 바스토니 같이 풋백에서의 경험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선수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게 생각하는 것보다 차이가 훨씬 더 많이 커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물론 디로렌조가 이제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백스리 형성하고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수비 국면에 놓였을 때는 좀 다른 얘기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어려움이 당장 뭐 선수 한두 명 온다고 해결될 건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쓰리백을 쓰리백 형태로 많이 가져갔다는 거는 결국 빌드업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수비시가 아닌 거거든요. 수비시 때는 대부분은 거머는 뭐 4-4-2처럼 두 줄 수비 형태로 가거나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풋백 형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디로렌초는 측면을 커버하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이탈리아가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다른 수비수들을 억지로 풋백 쓰는 팀으로 옮길 수는 없는 거고 돈나룸마를 비카리오나 프로베델로 바꿔보면 개선이 되지 않나. 풋백 쓰는 팀에서 골키퍼 보는 친구들이고 이거 좀 더 이제 라인을 올리는 풋백 쓰는 팀들에서 네.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상황에서의 뭐 역할을 좀 더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돈나룸마보다. 돈나룸마 기본적으로 빌드업이 안 좋아요.
근데 이 경기 의외로 돈나룸마 빌드업 괜찮았어요. 저 놀랐어요. 의외로? 예.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하면은
이전과 비교하면
압박에 에어쌓일 뻔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벗겨나오고 패스도 제대로 연결이 되고 그런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케인이 덮쳤을 때 페인팅으로 예. 속이고 빠져가는 게 대표적으로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돈나룸마 원래 저런 거 못하는데 이러면서
근데 저는 예, 예. 그 압박에서 대처하고 쇼패스하고 예. 이런 거 괜찮았는데 돈나룸마가 안 좋은 날은 또 그게 엄청
그렇죠?
안 좋아요.
예.
킥이 엄청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돈나룸마가 실수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방 능력은 정말 좋지만은 예 그런 걸로는 프로베델이 가장 낫긴 하죠 사실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탈리아의 다른 포지션을 얘기해 보면 3미들은 뭐 3호이 쓰는 팀도 많이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역성각형 3미들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직접적인 뭐 또 적응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뭐 지금 문제생기서 빠져 있지만 뭐 소화시킨 선수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날 조합은 바렐라랑 프라테시였는데 네. 확실히 프라테시가 오프 더 볼로 들어가면서 직접 득점 상황에서 가담하는 능력은 아주 출중한 선수지만
예?
그 밖에 중원 플레이는 열심히 하긴 해도 잘하진 못하거든요.
아직 어리죠 이 선수도.
그리고 이제 온볼 상황에서 공을 뿌리거나 이런 게 좀 애매해서 4-3-3을 하는 팀이 결국에는 이제 두 메잘라 중에 한 명이 좀 더 앞으로 나가서 순간적으로 공미처럼 노릇을 하는 국면들이 생기게 되는데 바렐라보다 프라테시가 앞에 나갔을 경우에 예. 프라테시가 거기서 제대로 된 뭐 골 간수나 패스 백업을 하지 못하고 전진 패스를 무리하게 하다가 끊기는 국면들이 좀 있었고.
네, 사실 그러니까 잉글랜드 그것도 원정이라면은 로카텔리가 나오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고요.
좀 더 안정적으로.
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아니면 차라리 진짜 그렇게 맞불을 놓을 생각이었다면은 그러면 보나벤투라의 경험을 조금 믿어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보나벤투라가 공 간수 자체도 잘하고,
그렇죠.
예, 훨씬 뭐 기술적으로는. 완성된 선수에 가깝죠.
원래 공미 출신인데요. 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조금 너무 거슬러가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바렐라가 결국에는 소속팀이랑 제일 갭이 크잖아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나오는 게
그렇죠.
갭이 큰데 그러니까 약간 전반적으로 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근 한 5년 정도 축구를 보다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역삼각형 3미드를 했을 때 오른쪽 같은 경우가 진짜 좀 약간 되게 뭐라 그러지 온전하게 소화하는 선수를 찾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최근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거기서 문제를 겪었던 근데 팀 성적은 좋았지만 거기서 활약이 비교적 안 좋았던 선수가 이제 라키티치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오는 게 뭐냐면은 보통 역삼각형 미드라는 팀들은 지공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상대가 이제 백라인이랑 미들라인이 3선, 2선이 정렬됐을 때 오른쪽 역삼각형에서 오른쪽 미드필더가 메짤라 혹은 8번이 오른발잡이면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왼쪽 왼발잡이어야 되는데 내 왼발잡이 자체는 애초에 거의 없는 옵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렐라 같은 경우나 거의 헨더슨 바렐라 이 정도나 이제 거의 윙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측면으로 빠지죠.
예, 이게 유닛으로 묶이잖아요. 3인 로테이션 모션 오펜스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은 좀 돌아가는 거지만 센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또 대표팀에서 옵션이 좀 될 수도 있었는데
아까운 선수죠.
네, 생각보다 너무 잘 안 돼서 아쉽더라고요.
네. 사실 바렐라는 오른쪽 메찰라 뛰었을 때가 가장 좋았죠.
네.
예, 뭐 유로 때도 그렇게 뛰긴 했었고 아 그냥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야 키미가 오른쪽 메찰라 4-3-3에 그런 거 역할을 했으면 정말 잘했을 텐데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근데 뭐 키미 우중간에서 이제 로빙으로 툭툭 찍어서 페널티 박스
근데 정작
넣어주고.
그 역할을 할 일이 항상 없었어요 보면은 키미는
예. 아예 거의 뭐 센터백 같은 높이까지 내려가서 맨날 플레이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아 좀 독일에 좀 진짜 그래서 투엘이 수비적인 6번을 데려오고 싶어 했나? 키미를 조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고 싶어서
8번이라고 하는데 그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투엘 머릿속에 있는 거였겠지만 키미가 굳이 그렇게 된다면 약간 좀 오른쪽 외짤라처럼 뛰는 그림이 네. 나왔겠죠.
그거는 네. 아니 걔는 풀백에서 잘하는 선수니까 오른쪽으로 빠져서 올리고 이런 거 예술일 텐데.
왼쪽 외짤라에 가까운 위치에 뭐 무샬라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네. 그림이 될 수
그렇죠.
있었겠죠.
예. 예. 무샬라도 약간 내려와서 플레이가 되는 선수니까. 그렇죠. 예. 예.
벨링엄으로 가죠.
예. 예.
벨링엄은 뭐 이날 수비 공격. 이렇게 수비 공격으로 나와도 네. 굉장히 잘하고
네.
기술과 운동 능력으로 나와도 굉장히 잘하고 뭐 거의 뭐 꽉 찬 육각형이었습니다.
아 저희가 그니까 벨링엄에 대해서 이미 들어오기 전에 대화를 했었거든요.
네.
영상 찍고 계시는 동안
네.
네. 근데 진짜 벨링엄은 꽉 찬 육각형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치는 육각형 같아요.
약간 이제 다면체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 네. 2차원이 아니고 3차원.
그리고 벨링엄은 그니까 정말 놀라운 게 대부분은 저는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20% 이상의 도전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왜냐면 80% 정도 되거나 그가 자기한테 못 미다하면은 사람이 나태해지고 너무 높으면은 사람이 좀 겁을 아예 그냥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벨링엄은 항상 자기한테서 굉장히 높은 데들을
그렇지.
선택을 했어요. 버밍엄에서 그가 챔피언십에서 도르트문트를 갔는데 바로 주전으로 활약을 하면서 도움 올리고 골을 넣고 막 이랬었고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제 또 도르트문트에서 레알마드리드를 가서 심지어 거기서 본인이 서지 않았던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와서 또 미친듯이 골 넣고 뭘 시켜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다 버거운 네. 짐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게 네.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나 이것도 할 줄 아는데 몰랐어 이러면서 재능이 너무 만개하는 계기가
네,
되는데
그,
리그의 레벨이 그렇고
네.
둘째로 위치상 새로운 짐을 지울 때마다
그러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보여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벨링엄 같은 멀티플레이어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반짝하다가 그 다음에 정체기를 좀 많이 겪어요. 멀티플레이어들의 어느 정도의 숙명과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쵸.
하는데
정체성을 잡는 데 시간이 네, 걸리고
확실하게 정체성 있는 선수들이 더 먼저 자리 잡아요. 예를 들어서 벤더 형제 중에 라스 벤더가 훨씬 더 재능이 좋다라고 독일에서 어려서부터 평가를 받았지만은
그쵸.
먼저 자리 잡은 건 스펜 벤더예요. 왜냐면은 수비만 하면 되니까
네.
스펜은
네.
그리고 라스 벤더가 조금 더 늦게 떠가지고 근데 라스 벤더가 결국 고점은 더 높게 보여줬거든요. 결과적으로는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벨링엄은 그냥 시키면 다 해요. 그리고 심지어 수비부터 공격까지 다 해버리고 그러면서 얘는 대체 뭐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예전에 그 분데스리가 연건 3인방 소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비르츠, 무시알라, 벨링엄을 소개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스타일적으로 무시알라를 가장 안 좋아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드리블러, 기본적으로 드리블러 속성이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시점이요. 그때 얘기했을 때는 무시알라가 가장 떨어졌던 것도 맞아요. 그 시점에서는. 그때는 이제 벨링엄이 가장 앞섰고 비르츠, 무시알라 그 순이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벨링엄하고 비르츠는 완성형 선수처럼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나만의
잘
실링이 있느냐.
네. 너무나도 성숙하게 플레이를 하니까 어린애들이. 그랬는 반면에 무시알라는 아직 그래도 어린 티를 내거든요. 지금도 어린 티를 내요 무시알라는.
그렇죠.
아직까지도
어느 경기는 와 이 정도로 냉철하고 지능적이야 했다가 또 어느 경기는 얘 왜 이렇게 보내드 플레이를 많이 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무시알라가 도려 만약에 터진다면은 물론 이게 의외로 또 그러면서 그 성숙함까지 가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그냥 재능발 축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사람이 고점을 막 예상을 하거나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온더볼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온더볼을 보면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경험이 쌓이면은 정말 대단한 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무시알라가 어떤 의미에서 만약에 성장하면은 더 고점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벨링엄은 뭘 시켜도 되니까 아 모르겠어 얘는 도저히 가늠이 안 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비달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장 육각형에 가까운 선수가 비달이었는데
나칠비
예, 네. 그 비달이 꽉 찬 육각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벨링엄에 보니까 초라해 보인다.
그럼요.
예,
면적이 훨씬 더
거기에 비하면 비달은 공을 못 차잖아 일단. 네.
아 그리고 그 비달은 좀 거칠기 있잖아요.
그치.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거를 거친 걸로 메우는 건데 그것도 진행이라면 진행이지만 벨링엄은 안 거칠게 해도 되는데 그냥 빠르니까
안 거칠고 깔끔하게 빼내면서 그걸 또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거기서 골드 넣고 도움도 올리고 다 해요. 얘 대체 뭐지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기 바깥에서 필립스 없이 그냥 벨링엄과 라이스만으로도 충분히 축구된다. 공격 한 명 더 넣는 게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더 공격 패턴도 다양하게 하면서 더 나은 축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 벨링엄을 이렇게 자유롭게 놓아주니까 벨링엄이 진짜 온갖 걸 다 한다라고.
어허, 서스게이트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아무튼 네, 뭐 벨링엄에 대한 얘기 다 공감이 되고요. 벨링엄 뭐 이를테면 드래곤볼의 손오반 같은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오반 어땠습니까? 그 처음에 그 나메크 성인이래 사이어인들 처음 지구에 왔을 때 분노해서 순간적으로 아버지 이상의 힘을 내는 걸 보면서 아, 잠재력 했습니다. 그런데 나메크 성 가서 나메크 성 최장로님이 잠재력을 끌어올려내 주는 걸 보고 아, 다 만개했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셀이랑 싸울 때 초사이어인 2로 제일 먼저 변신하는 거 보고 아 얘는 여기서 만개했다 싶었는데 또 마인무랑 싸울 때 개왕신이 잠재력을 또 끌어내주니까 또 남아있었어. 그러니까 도리아마 아키라가 만화를 지 멋대로 그려가지고 사실은 다 끌어내던 선수 뭐야 인물이라고 해놓고 또 끌어낸 거긴 하지만 손오바는 잠재력을 모두 끌어냈다는 묘사가 네 번씩 나오는데 그때부터 계속 더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벨링엄은 야 얘는 여기서 한 단계 스텝업했다. 그 말을 지금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선수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벨링엄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현재 골을 넣고 있는 게 약간은 오버스러운 거는 있는 거는
그 얘기했죠.
있어요. 예, 그 예. 얘기는 했죠.
약간 지나치게 좀, 공이 발에 붙는다.
예, 그가 좀 운도 따르고 있는 것도 맞긴 하거든요.
셋복이 있다.
예, 그래서 그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말도 안 되는 수치여서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조차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벨링엄이 계속 이렇게 넣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벨링엄 본인도 운이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이렇게 잘 풀릴 줄 몰랐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근데 하는 거 보면은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첫 단추가 운이 좋아서라도 잘 깨지면 그것도 잘 깨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뭐 축구에서 중요한 건 멘탈 자신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애초에 그런 걸 시도하지 않았던 선수가 들어가? 맨날 시도하면 또 잘 깨 되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벨링엄을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옛날에 첼시 감독했을 때 두 번째 왔을 때 이제 4-2-3-1 했을 때 아자르 왜 10번 안 넣냐 그래 아자르도 자기 10번 뛰고 싶다고 했는데 계속 이제 왼쪽 11번으로 나왔거든요. 그때 할 때 무리뉴 감독이 설명을 한 게 자 봐라 내가 생각하는 10번이랑 내 팀에서 10번이랑 너 아자르 포함 니네가 생각하는 10번이랑 다르다. 니네가 생각하는 10번은 흔히 얘기하는 뭐 자유로운 선수 이렇게 그냥 전방에 남아 있고 드리블 위주로 하고 뭐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겠지만 나한테 10번은 뭐냐면 경기 중 상황에 따라서 6번이 될 수도 있고 8번이 될 수도 있는 선수가 나한테 10번이다. 그리고 그런 선수가 나한테 있어서는 스네이더였고 웨질이었고 데쿠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자르는 내 팀에서는 10번으로 뛸 수가 없다 이랬는데 저는 딱 이게 근데 시간이 뭐 벌써 10년 가까이 흘렀지만 되려 그 표현이 벨링엄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공을 가졌을 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간 추상적인 개념의 10번 공을 가지고 뭔가 마법 같은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지금도 이제 지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단 같은 느낌도 있지만 무리뉴가 말했던 것처럼 경기 중 상황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8번이 되고 6번이 돼야 될 때는 공이 없을 때 6번도 되고 8번도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이제 기록 보면은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다 통계가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보시면은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저는 엔도 와타루라는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그 선수 같은 경우에 중립볼 경합이 극강이에요. 분데스리가 그 통계치로 보면은 두 시즌 연속 1위였고 그 마지막 시즌도 2위였나 네. 3위였거든요. 네.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러니까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뭐 신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피지컬이 크지는 않지만 그 공중볼 경합에서 인텐시티가 엄청나게 강해요. 네. 그래서 그걸로 거의 분데스리가 평정한 미드필더인데 근데 마지막 시즌에 이제 결국에는 그 기록에서 엔도 와타루를 밀어내고 1위를 한 게 누구예요? 주드 베닐링엄이거든요.
그렇죠. 2위가 마누코네였고요. 네. 3위가 엔도였죠.
네, 이게 그러니까 선수가 진짜 그 나이 때 사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코치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유럽 프로팀 코치들이랑도 막 소통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조금 약간 익숙하잖아요. 유소년 선수들이 일찍 1군 팀 넘어와서 프리시즌도 하고 막 주에 한 두 번 정도 훈련하고 하는 거 되게 익숙해서 그거를 되게 그냥 뭐 잘하니까 하나 보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뭐 아카데미 코디네이터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다 얘기를 해보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소년 선수 나이대 선수를 프로팀에 올려서 훈련을 시키는 게 굉장히 심사숙고를 한다. 왜냐면은 그 제가 얘기하는 그 공이 없을 때나 공이 있을 때 인텐시티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올리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심사숙고를 한다. 왜냐면은 훈련 자체가 거기서 갭이 발생해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선수한테 뭐 부상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기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너무 약간 갭을 느껴서 선수가 거기서 뭔가 뭐라 그러지 흔히 막 그러잖아요. 병 느낀다고. 네. 병 느껴서 동기부여를 되려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무슨 16살, 17살 때부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버밍엄 데뷔 때부터
네, 그렇죠. 아니 진짜로 이게 그 과르디올라 예전에 챔스 했을 땐가 보면 인터뷰한 거 있거든요. 17살 땐가 뭐라고 하냐면 17살인데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봤을 때 17살이 경기 중에 나한테 공 달라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챔피언스리그에서 하는 거 자체가 아예 그냥 다른 얘기다라고 한 게 있는데
그릇이 크다 약간 네, 이런 느낌
네, 진짜 근데 이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코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질적이에요. 이게 맞아?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도의 느낌이에요.
약간 물론, 좀 뭐라 그러지? 빅 이고 같은 게 애가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늘 정확한 판단만 하고 그 순간에 감정적인 판단 같은 게 좀 적고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또 어린 나이답지 않죠. 굉장히.
아니, 네. 지단 얘기에서 이 경기 이제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나온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단스러운 플레이어가 뭐였냐면 제가 떠났는데 34분에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네. 파고 들어오는 포드한테 패스를 줬는데 이게 로빙도 아니고 네. 깔아준 것도 아니고 네. 애매하게 가슴 높이 정도로 떴다가 떨어져가지고 네. 수비수들이 높이가 애매하니까 막기도 뭐하고 네. 딱 들어가는 패스가 있었는데 네. 지단이 레알 때 이런 패스 종종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매하게 떴다가 떨어져서 톡톡 네. 하면은 수비수들이 높이가 애매하니까 헤딩도 네. 아니고 발 대는 것도 아니고 막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네. 네. 그걸 하더라고요. 네. 애가. 그래서 좀 신기한 애다 싶었습니다.
저게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시간도 수비한테 그만큼 안 주어지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진짜 좀 그러니까 경악스러운 플레이죠. 경악스러운 플레이.
사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케인이 멀티골을 넣었는데 케인이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진짜 케인이 묻혔어요. 잉글랜드도 다 벨링엄이에요.
그쵸.
그냥 이 경기 끝나고 나서는 모두가 벨링엄 찬사였거든요.
케인 심지어 자기가 센터백 두 명을 튕겨놓고 골을 넣어가지고 분명히 끝나고 나서 오늘 내 날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다 벨링엄이야.
더선 1인분을 네. 보고 왜 이러는지.
아니 근데 벨링엄. 진짜 아니, 이 경기에서의 퍼포먼스가 거의 괴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도리어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에 집중을 하잖아요. 팀 사정상. 근데 이렇게 잉글랜드에서 아예 그냥 풀어놓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니까 더 미친 것 같아서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얘는 진짜 제라드와 램파드를 합쳤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잉글랜드가 굉장히 뛰어난 재능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사실 벨링엄의 그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좀 애매해서 한때는 뭐 사우스게이트가 스털링한테 굉장히 많은 권한도 줘보고 스털링이 좀 더 큰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릇인지 좀 보면서 스털링이 일시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의 선수가 아니고 포든 같은 선수도 뭐라 그러지? 요즘 한국에서 많이 유행하는 거? 파우사? 그게 없다?
네, 파우사.
그 스페인에서 써도 콩글리시 같은 거 아니에요? 그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처럼 그런 축구 용어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파우사 그냥 어일 뿐이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포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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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포즈. 포즈.
그게 이제 패비 써가지고 네, 네. 유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왜 쓰는 거냐면은 역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역습을 했다가 공을 거기서 뺏겨서 역습에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맨시티 같은 경우도 결국엔 항상 그래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조금 우승까지는 못 갔던 네.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르디올라가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즈예요. 포즈. 휴식을 쉬어야 된다고. 쉼을 그쵸. 가져가야 된다고. 역습을 지금 막 우다다닥 할 때가 아니고 한번 쉬고 거기서 공을 다시 가지고 패스 10번 이상 이어서 지공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판단.
예, 그게 네. 근데 이제 약간 좀
그 축구 용어처럼 쓰이는 예, 건데. 예, 예.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포드는 그런 게 없는 선수, 그러니까 좀 직선적인 선수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그가 펩이 사실 예.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든 안 쓰고 긴도안을 쓰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펩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긴도안은 파우사가 있지만은 네, 포드는 그렇죠. 파우사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맞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맨시티 팬들이라던가 이제 뭐 거기 이제 전담 내부 기자들이 대체 파우사가 뭔데 네, 막 이러면서 막 우리의 포든을 네. 안 쓰고 막 이게 된 거였죠.
조금도 한국에서 예전부터 많이 썼던 축구장에서 많이 썼던 표현으로 치환을 하면 뭐 템포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약간 이런 뉘앙스에 네, 가까운데 네. 아무튼 포드는 거기서 말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안 되는 좀 직선적인 선수로 성장했기 때문에 뭐 중앙 공미든 뭐 측면에 있는 선수든 한 명은 좀 진적인 선수가 좀 아우러주고 이런 공격전이 있으면 좋았는데 뜻밖의 벨링엄이 중미라기보다는 공미에 가까운 위치에서 그걸 굉장히 잘해주면서 예, 뭐 좀 답이 되고 있지 않나.
벨링엄은 되게 신기한 선수 같아요. 보면은 이 선수가 사실 그렇게 막 천재성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막 창의적인 패스라든가 막 이런 창의적인 무브먼트라든가 그런 걸 보여주는 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기능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그쵸. 천재적이에요.
굉장히 현대적인 선수예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능적인 부분을 극대화해서 나온 게 벨링엄이 아닌가.
그치.
현대 축구의 어떤 의미에서는 정수 같은 그쵸, 선수가 그쵸.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몇몇 때. 선수에 대해서 기능적인 플레이한다. 창의성은 안 느껴지지만 매우 위력적이다. 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뭐 공격진에서 사실 뭐 음바페 다른 포지션의 선수지만 음바페에서도 그런 묘사를 할 때가 있는데 뭐 그런 류의 선수입니다.
델레 알리 얘기하셨는데 델레 알리가 얘기할 만하죠 저기. 왜냐하면은 월드컵 때가 러시아 월드컵 때가 잉글랜드가 3-5-2 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델레 알리가 왼쪽 인사이드 하프 나왔었는데 델레 알리가 사실 좀 빠그라지면서 3-5-2도 못하게 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잘 안 굴러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약간 미묘하게 그게 빠그라진 게 있는데 이제 지금 벨링엄이 나오면서 그게 다 해소가 됐죠 사실.
네, 선우님 저 맞아요. 기능적인데 반템포 빨라서 창의적인 느낌. 그러니까 네. 디시전 메이킹이 네. 빠르고 정확한 거죠. 네. 현재 축구에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실 델리 알리의 훨씬 상용안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델리 알리는 네. 벨링엄의 능력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는 선수였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델리 알리도 뭐... 실행력이 최고였을 때는 벨링엄처럼 치고 나간 느낌도 있었고 몇 가지 네. 있었어요.
알리가 되려 약간 램파드랑 더 비슷하죠.
그렇죠. 알리가 딱 그쵸. 램파드의 네. 현대적인 네. 모습인 거고 벨링엄은 그냥 제라드 플러스 램파드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훨씬 위죠.
슈퍼 육각형.
네.
자 그래서 시조 순위를 제가 그래픽을 준비해 왔지만 그건 앞서서 이탈리아가 처한 어떤 위기를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 화두는 그래픽 준비가 안 됐는데
예, 배팅 스캔들 네. 얘기하죠.
배팅 스캔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벨링엄 진짜 아
자 이탈리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화두 배팅 스캔들입니다. 다만 이 배팅 스캔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약간 가십성 폭로를 본인들이 반박한다든지 그 당사자 본인들이
코로나.
또 조금 더 신뢰성 있고 공신력 있는 매체가 반박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 녹화하고 있는 현 시점이 한국 시간 수요일 저녁 시점에서의 나온 보도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브리치오와 코로나가 합치니까 파급력이 매우 큰
그렇죠.
네, 로마노의 이름과 네,
파브리치오 로마노의 이름과
코로나가 합치니까
이름이 코로나인 사람. 네. 파브리치오 코로나라는 그 칼럼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건에 대해서 굉장히 존재감이 크면서 계속 얘도 폭로하고 쟤도 폭로하고 이러고 있고 심지어는 내가 출연한 방송에서 내가 말한 분량을 잘랐다. 그러면서 자기 개인 채널에 내가 얘도 다 뭐 프로피팅 사실 있다고 말했는데 방송 잘랐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다 뭐 맞는 말일 순 없고 예? 그 중에 이제 상당수는 또 맞는 말로 밝혀질 것이고 뭐가 진짜가 아닌지는 갈라봐야 합니다. 자 현재 배팅 스캔들은 뭐 앞서 얘기한 걸 좀 반복을 해보면 이탈리아 대표팀에 소집돼 있던 토날리와 짜니올로가 검찰 조사 및 축구협회 조사를 받기 위해서 대표팀에서 도중 하차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더 화제가 됐어요. 네. 그냥 배팅 스캔들보다도. 그리고 제일 핵심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유벤투스의 유망주 미드필더 니콜로 파지올리입니다. 네. 이 파지올리는 지난 시즌 세리아 영플레이어 수상자로 좀 스타다움에 올랐었죠. 물론 역대 영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떨어지는
그렇죠. 영플레이어였지만. 사실은 그때 프라테시가 받는 게 더 맞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죠.
네. 자, 일단 파졸리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죄송합니다. 올해 초에 토리노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 사실을 최근 이탈리아 축구협회에 자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후 다 불구 도박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파졸리와 토날리가 지금 폴리바겐 하는 중인 거죠.
네.
예,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네. 예.
폴리바겐이 뭔지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졸리는 먼저 형량이 나왔어요.
네.
형량이라는 게 이제 사법 처리는 아니고 축구협회 징계 수위가 나왔는데 네. 7개월 출장 정지가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법 처리에서도 그 감옥에 있을 만큼이 다 있지 않잖아요. 처형 떨어진 만큼 그것처럼 네. 12개월에 해당하는 그 어떤 징계 수위인데 7개월은 실제로 출장 정지를 때리고 예. 5개월은 사회 봉사 등으로 대체하는
예. 뭐 유예 느낌이죠.
네, 뭐 그런 집행유예 느낌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징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날리와 짜니올로는 여전히 조사 중인데요. 자, 현지 일간지 보도를 통해서
토날리도 네. 이제 나오겠죠. 폴리바겐 중이니까.
네, 그 예. 지금 저희가 토날리도 불고 있는 중이니까.
예, 그러니까 예. 짜니올로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보이긴 네. 하죠.
일단 현 시점에서 현지 일간지 보도를 통해서 축구협회 조사에서 파졸리가 어떤 신문을 받았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되게 상세하게 나왔어요.
예. 근데 뭐 여기서 그냥 댓글 얘기를 하자면 유베는 악재가 많네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예, 지금 포그바 약물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졸리까지 이러면서 그래서 로벨라 왜 보냈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예, 로벨라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니콜로 로벨라.
예, 지금 미드필더 완전히 박살날 네. 지경에 처해서 그것
숫자지죠,
때문에.
숫자지.
예, 그래서 뭐 호이비에르를 겨울에 영입하려고 하네. 뭐 여러 선수들 연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파졸리의 신문 내용, 보도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일단 불법 베팅 플랫폼 운영 측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추후 그들에게 협박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최근 수개월은 더 걸어라. 계속 베팅을 쉬지 마라라는 협박 종용을 당해서 자기는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면서 협박을 당했는데 다리를 부러뜨려버리겠다라는 협박을 받아서 협박 때문에 도박을 더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일단 2022년 9월 기준으로 도박빚이 25만 유로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파졸리가 본격적으로 프로 활약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25만 유로, 뭐 한 3억 원 정도 되는 빚은 상당히 큰 빚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는 방식, 계좌이체를 하고 시계를 사주는 방식으로 도박빚을 냈다고 하고 그래서 도박을 해서 땄을 때도 자기 손에 들어온 건 없고 걔네들한테 줘야 되고 이름은 당연히 잃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수렁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좀 전에 말한 그 25만 유로가 빚이 있었던 22년 9월 이후로는 TV 앞에 앉아서 그때 방송 중인 스포츠를 보고 의무적으로 배팅을 강제로 배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 세리에 B와 레가프로 등 축구 하이리그를 포함해서 뭐 테니스 이런 종목으로 시작했고
네.
다양한 스포츠에 다 걸었다. 그리고 이제 다만 팀 내 동료들을 끌어들인 적은 없다. 뭐 팀 구성원들의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거는 뭐 그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제 팀 내에 알려지면 내가 팀 내에서 또 소문하고 징계를 받고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들과 팀 동료들은 내가 왜 돈을 걔들한테 빌렸는지 모른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팀 내 유망주 동료였던 가티, 드라구신 네. 이런 선수들이 엮여서 좀 거론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얘네들이 파졸리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커지게 됐던 이유가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명이 연루됐다는 얘기들이 나왔던 게 이제 파졸리가 저걸 검찰 조사에 이제 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파졸리 휴대폰에서 모든 이제 기록들이 나온 거라고 하거든요.
뭐 폰만 돌렸었는 예, 이런 말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파졸리 폰으로 전부 다 이제 접속을 해서 불법 배팅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까지 있었거든요.
네, 이제 불법 배팅 앱 으로 했는데 네, 그 그렇죠. 앱은 토날리가 소개해줬다 라고 불었어요. 네. 불려면 자기 것만 불면 안 되죠. 네. 동료를 불어야 부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소속팀이었던 유벤투스와 크레모네사의 경기에는 베팅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고 네. 뭐 협회 조사가 생각보다 좀 빠르긴 했는데 조사 결과 그런 적이 없다고 나왔으니까는 형량이 좀 적겠죠. 네.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진행 중인 경기에 주로 베팅했다면서 예를 들었는데 토리노와 밀란의 경기에 베팅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밀란이 이기고 있어서 밀란에 걸었는데 이런 좀 불법 토토 불법 베팅은 이제 진행 중 경기에서 실시간으로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예 불법만이 아니고 유럽은
아 다양한 상품이 많으니까
그것도 돼요. 예.
근데 토리노가 이대로 역전승을 하더라 뭐 이런 사례를 얘기했고요. 또 챔스에도 걸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최악의 순간은 2023년 3월인가 4월인가 있었던 사수올로즈 유벤투스 경기다. 이날 실수를 저지른 지 교체됐는데 그때 벤치에 앉아서 얘가 우는 게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 당시에도. 예. 그래서 아 처음에는 이 선수가 아직 어리니까 경기 중에 실수하고 들어온 게 뭐 이제 재계약이 안 될까 봐 혹은 뭐 본인이 입지가 좁아질까 봐 우나 보다 이런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은 그리고 들어오니까 그 본인의 도박빚과 이런 생각이 확 몰려들면서 벤치에서 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상세하게 복수의 일간지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졸리는 많은 부분 반박을 했습니다. 조목조목한 건 아니고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수많은 거짓으로 점철된 신문 보도에 대해서는 내가 발언할 수밖에 없다. 자세한 내용 곧 말씀드리겠다라면서 반박 예고를 했고 다만 이제 이 말만 할 수는 없죠. 이 말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먼저 유벤투스 팬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내 아니랬던 실수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린다라는 말을 하고 이 말을 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밝혀진 뭐 파졸리 네. 완전 밝혀졌다고 할 수는 없고 현재까지 알려진 예. 파졸리의 내용이고
그래도 파졸리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죠.
네. 토날리입니다. 예. 토날리 역시 줄줄 불고 있는데요. 토날리의 오늘 18일 현재의 보도 내용을 보면
토날리가 더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토토날리라고 불리기도 하고 있고
네. 토토날리
예.
토날리는 토리노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에 축구협회 조사를 도움받았는데 토날리가 파졸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건 본인 팀에 베팅을 했다는 겁니다.
밀란.
예, 밀란에서 뛸 때.
은근 그것도 좀 했다라고 하죠.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그가 보도가 나왔을 때 토날리는 밀란에는 그래도 베팅하지 않았다라고 떴거든요. 근데 밀란에도 베팅했고 또 처음에 그때 그만 한 경기를 했다라고 떴는데 이것도 한 경기가 아니고 여러 경기다가 나오는 거죠 지금.
네. 다만 이제 본인이 뛰지 않을 때만 베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사 결과 그게 맞으면 역시 이제 승부 조작은 아닌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작까지 가지는 않는 조금 그 사이에 있는 파졸리랑 훨씬 심각한 조작의 수위가 있는 사람 사이에 수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약간 근데 저게 위험하죠. 뭐냐면은 약간 차라리 토니처럼 명백하게 본인이 뛴 경기
내가 뛸 땐 이기게
내가 안 뛰면은 지는 그걸로 딱 했으면은
동기부여로 삼어.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형량이
셀프 승리수당
부스터잖아요.
예,
부스터.
예. 그랬던 거였는데 토날리는 만약에 몇몇 경기들에 건 건데 그게 본인이 뛴 경기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조금은 순수성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엄청 커지죠.
없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승부조작까지 연장될 수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그래서 뉴캐슬은 비상에 걸렸고 반면에 그 레드버드는 해안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을 네, 정도죠.
현지에서는 이제 알고 판 거야, 모르고 판 거야라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알고 팔진 않았겠죠.
저도 왜냐면은 원래 뭐 맨양하고 이제 테오하고 토날리 중에 팔리는 선수 한 명을 팔겠다였잖아요. 근데 맨양하고 테오가 팔리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테오는 뭐 밀란에 무조건 남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토날리가 됐던 게 있다 보니까 예
네 자 아무튼 이제 토날리랑 파졸리 모두 술술 불고 있어요.
예.
이게 말씀하신 그 플리바겐을 위해서 술술 부는 건데 한국에는 없는 제도라서 미국에도 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법정 드라마에서도 보셨겠지만
예.
뭐 설명을 드리면. 형량 거래 제도입니다.
예. 예.
박앤이라는 게 거래잖아요.
한국에도 예. 마약 수사에는 그렇게 해요.
마약 수사.
예, 예. 마약 수사의 경우는 예, 그렇게 해요. 폴리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불면 형량을 줄여 주는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검찰 측과 그 기소된 측이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폴리박앤 같은 것을 그 사법 처리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축구 협회의 징계 조사를 받을 때도 축구 협회 측과 이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불고 내가 한 거 그리고 뭐 내 주위에 엮인 거 다 불 테니까 징계를 착히 때려달라 네. 이렇게 거래를 하고 불 수가 있는 그런 게 이제 플리바겐이고요. 근데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오늘 시점입니다. 예. 가식 칼럼니스트 아까 말씀드린 파브리치오 코로나가 이제까지 밝혀진 거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엄청 남았다 막 뭐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얘기한 바로는 로마의 아까 얘기했던 이탈리아 대표 윙어 엘샤라위 그 다음에 이탈리아 대표 센터백 유벤투스의 가티 라치오의 니콜로 카잘레 등도 배팅 관련으로 이제 몇 개 들어갈 수 있지만 아직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조사는 아직 안 받았지만 나는 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그리고 코로나랑 가장 첨예하게 붙고 있는 거는 잘레프스키잖아요.
아 니콜로 잘레프스키. 예. 그러니까 로마의 그, 유망주 예. 공미였다가 윙백으로 예. 이동한 선수인데 예. 요즘 그냥 축구를 좀 못하긴 하지만 예. 그거랑 별개로 코로나가 얘가 다음 차례라고 그리고 되게 세고 세다고 예.
그렇게 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레프스키 쪽에서는 전면 반박하면서 고소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차니올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만약에 그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은 얘도 악질이죠.
차니올로는 뭐 자기 어머니랑 같이 뭘 경영했느니 약간 예,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배팅장을 그러니까 도박장을 열어서 거기 그러니까 뭐 차니올로의 주장은 그거래요. 나는 순수하게 그거가 또 뭐야 그 경기 같은 그런 거가 아닌. 블랙잭과 그리고 뭐 그런 포카 카드. 예 카드 이런 거를 했다. 그래도 도박장을 운영한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중범죄일 텐데 예 어쨌건 간에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뭐 고니올론 줄 알았는데 뭐지? 고니올론 줄 알았는데 짜경장이었다. 예. 약간 이런 류의 농담들을 하는데
지금 근데 어쨌건 차니올로 같은 경우는 되게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차니올로는 이게 만약에 그 차니올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아무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은 그러면은 아마도 징계가 가장 크게 주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법정 그런 뭐 법 관련된 문제들에서는 시인하고 잘못한 것들을 반성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근데 이제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면은 형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예, 차니올로는 지금 뭐 아니면 도다. 약간 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법 처리도 사법 처리인데 축구협회의 징계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사법 처리 대상이라서 형법상으로 진짜 사법 처리가 된다. 그러면은 축구협회가 내린 징계 이후로도 못 뛰는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 생명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다 젊은 선수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수로서 앞날이 상처하다는 걸 아마 감안하고 네. 토날리나 뭐 파졸리나 빨리 폴리바겐 해서 복귀해야겠다 이런 계산도 했을 텐데 네. 뭐 자니올로가 끝까지 버티는 식의 스탠스를 오늘까지 취하고 있는 걸 보면 뭐 좀 다른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가 뭐 정말 억울한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와 봐야지 아는 거니까 저희가 함부로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거긴 하죠. 예, 근데 어쨌건 물론 뭐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물론 뭐 나이든 선수들도 뭐 혐의에 올라 있긴 하지만은 뭐 그러니까 그 엘샤라이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고요.
엘샤라이 9위죠.
예, 그리고 뭐 플로렌치도 있었나?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코로나가 우르르 말한 선수들한테 잘 기억 못 합니다.
예,
되게 많이 말했어요.
만시니도 있어요.
로마 수비수 만치니.
예, 만치. 그 로마 선수가 은근 많이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잘레프스키가 많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고 여러 명들이 연루되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는 어쨌건 간에 현재 나온 선수들 그리고 또 이제 좀 그래도 대상에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선수들이 다 이탈리아에서 젊은 약간 파졸리와 좀 토날리 이 나이대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대에서 퍼졌다. 약간 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청대에서 그래서 파졸리와 토날리가 이걸 퍼쳤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리마베라에서 뛰는 선수들한테까지도 퍼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탈리아의 축구의 미래를 완전히 발목을 잡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 이미 많이 잡혔고 더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토날리, 짜니올로, 파졸리 날아가면 이탈리아 대표팀의 예상했던 전력에서 얼마나 깎이는 겁니까?
그렇죠.
예, 뭐 이탈리아가 예전부터 이런 류의 스캔들이랑 가장 많이 엮이는 나라거든요. 80년대 토토네로가 있었고
예.
2000년대에 잘 아시는 칼초폴리가 있었고
예.
그 뒤에도 뭐 뭐야 칼초 뭐 10갱 있었는데 뭐 네. 계속 있습니다.
네. 네. 콘테도 그래서 연계가 됐었고.
그렇죠.
예. 네. 콘테랑 이제 그 아 갑자기 이름 이제는 이름도 기억 안 나네. 그 콘테 수석 코치였던.
아 뭐 있었는데. 예. 네. 뭐 몇 개 있었죠.
예.
그래서 시에나 때.
그것 때문에 저때 활동 못했었잖아요.
예. 네 맞아요. 그 맨날 올라가서 경기 보고.
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마피아랑 연계된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탈리아가 예전에 마라도나도 그래서 마피아와 뭐 연계가 될 수밖에 없었고 본인은 하기 싫었다고 하더라도 나폴리 자체가 이제 마피아랑 연계가 좀 강하게 있었다 보니까
당시에
예 그래서 네. 애당초 그러니까 마라도나를 영입할 수 있었던 게 마피아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라고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2023년에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침투해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예. 이게 사실 뭐 요즘에는 이런 앱의 형태로 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우리나라 청소년 사이에서도 사설 토토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인 지 좀 예. 오래됐고
예.
이제 여러 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스포츠 선수라면 특히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더욱더 예. 무조건 가져야 되는 문제인데 예. 이렇게 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사설 토토를 해본 적이 있었대요. 예전에
그냥 지인 한 분이?
예. 근데 6개월 동안 그걸 하면서 진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계속 알림이 오고 막 이러는데 예, 그거가 경기 결과도 알림들 계속 오잖아요. 그럼 그걸 또 계속 보게 되고
중독이죠.
예, 중독이 되면서 그랬다고 하는데 걔네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딸 수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따더라도 그러면은 그 페이지가 삭제된대요. 사라진. 그 접속을 못하게 하거나
저도 이거
그러면서 못하게 결국은 만들어버린대요. 설령 그러니까 정말 대박이 걸리면은 그러면은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죠.
뭐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차단하거나
애초에 사이트 자체가 막 돌아다니는 사이트고 막 예. URL 계속 바뀌고
그렇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예. 추적할 거야.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안 됩니다. 뭐, 시청자분들 안 하시겠지만 예. 뭐, 안 됩니다. 이렇게 이탈리아 축구에 깊이 뿌리 내려 있기는 않길 요 몇 명에서 끝나기를 제가 바라는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최근에 이탈리아 축구계의 큰 스캔들 배팅 스캔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걸로 이제 1부를 마무리하고요.
네?
이탈리아 얘기만 했는데 1시간 40분이 아니, 지났다 이거지.
독일은 짧게 해요.
아,
독일은 예, 얘기 안 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믿어야지 뭐.
네. 걱정하지 마세요.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자, 그냥 독일 못한다.
네. 네. 여기서 저희 1부를 끊고요. 네. 네.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